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 감동 아닐까요? 마음은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진한 감동이 느껴졌을 때 저절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진영 씨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진한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저희 엄마 아프실 때 네. 저희 선배 언니 오빠들이 정말 친 형제 자매처럼 와서 도와줬을 때 그때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전 읽기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프로그램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힘내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이게 김창완 선생님이 도대체 넌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이름을 말하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좀 멈칫했어요. 제가.
예. 첫 곡으로는요. 아이유와 김창완이 함께 부른 너의 의미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한테 감동 스토리 질문하셨잖아요.
네.
근데 선배님은 가장 감동 준 사람이 누구예요? 와이프?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네.
너무 일반적인 대답인 것 같고.
그렇죠.
저희 대학 때 은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의 그 아이의 생일을
네네.
지금까지 해주고 계세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정말 은사님께서?
네, 은사님이 저희 아이 생일이 되면 저와 이제 아내와 저희 아이를 초대를 하세요.
와.
그래서 매년 그 생일 파티를 해주세요.
우와, 진짜 좋은 은사님이시네요.
대단한 분이죠.
생일상을 차려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와.
그분, 그 이제 제자의 아이들이 수백 명,
네.
수천 명인데,
네네.
그 중에 이제 저희 아이를 굉장히 귀엽게 봐주시는 거죠.
뭐, 영상편지 같은 거 한번 써주세요.
써서 드려야 되겠어요. 정말.
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네요. 자, 그럼 오늘도 고전 읽기 낭독을 위해서 북나레이터 윤수미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미 씨는 살면서 가장 감동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저한테는 꼭 저에게 무엇을 해줘서 그렇게 감동을 준 사람이 아니고 제가 제 첫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네.
저의 그 신분을 보통 그냥 여자에서 엄마라는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던 그 순간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윤수미 씨가 정말 감사드려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남편이요?
아니야. 삼신할미. 삼신할미께서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주신 거예요.
삼신할미.
네, 우리 고전적인 저 방법으로 말하자면 고전적인
그러네요.
개념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굉장히 고전적이네요.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 읽기 홈페이지에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 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 책에 고전 읽기 페이지도 있습니다. EBS 고전 읽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 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의 고전 읽기. 이번 주에 함께 읽고 있는 작품은 케네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입니다.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네,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 담비와 족제비들에게 빼앗긴 두꺼비 저택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였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헬기, 2번 지하통로.
네, 20세기 초반에 써진 소설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담비, 족제비, 오소리, 두더지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네.
그걸 좀
느낌
염두에
알겠죠?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름 문자 샵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책장을 펼쳐보기 전에 어제까지의 줄거리 부탁드릴게요.
네. 자,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네 마리의 동물입니다.
네.
영리한 물지, 또 선량한 두더지, 그리고 잘난 척하는 두꺼비, 또 이들의 아버지 노릇을 하는 오소리, 이렇게 네 마리의 동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마차를 타고 떠난 여행에서 두꺼비는 커다란 차를 보게 되고 그 자동차에 그만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꺼비는 남이 세워놓은 차를 몰고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두꺼비가 감옥에 갇히는데요. 감옥 속에서 만난 착한 아가씨의 도움으로 세탁부 이모로 변장을 하고 탈옥을 하게 됩니다.
네네.
탈옥을 해서 기차를 탔는데 기차를 타고 잘 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경찰들이 또 다른 기차를 타고 쫓아오고 있어요.
오.
그래서 두꺼비는 기차에서 용기를 내서 뛰어 내리고 맙니다.
네네. 기차에서 뛰어내린 두꺼비는 세탁부의 옷차림 그대로 강변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돈도 한 푼도 없고 지저분한 면 원피스에 여장을 하고 있는 우리의 두꺼비. 살짝 불쌍하긴 하네요.
조용한 물가로 작은 거룻배가 떠내려왔다. 배전이 밝은 색으로 칠해진 배였다. 선박 위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쓴 튼튼해 보이는 부인이 우람한 두 팔로 키를 잡고 있었다.
아유, 좋은 아침이네요, 부인.
아하, 정말 그러네요. 저처럼 여유로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멋진 아침이죠. 아, 참, 저에게는 결혼한 딸이 하나 있는데 당장 와달라고 전가를 보냈지 뭐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좀 걱정되긴 해요. 부인도 자식이 있다면 이해하겠죠? 잠시 사업까지 접어두고 이렇게 가고 있답니다. 아, 저는 세탁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린 자식들을 집에 남겨두고 왔는데 어찌나 말썽이 심한지 말도 못하지요. 아, 근데 지금 돈도 다 잃어버리고 길까지 잃은 것 같아요. 결혼한 딸한테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유, 결혼한 딸이 그래 어디에 살아요?
강 근처에 산답니다, 부인. 두꺼비 저택이라고 아주 멋진 집이 있다는데 그 근처에 살죠. 아마 이 부근일 텐데 부인도 들어봤을걸요?
두꺼비 저택이라고요? 마침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운하를 타고 몇 마일만 더 내려가면 강이랑 합쳐지거든요.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두꺼비 저택이 나오죠. 금방이에요. 나하고 이 배를 타고 같이 가요. 태워다 드리죠.
부인은 배를 두고로 가까이 댔다.
아이,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러고는 만족스러워하며 자리를 잡고 앉았다.
다시 예전에 운 좋은 두꺼비로 돌아가는구나. 난 항상 최고의 운이 따른단 말이야.
아, 그래. 세탁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부인?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하시네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업이지요. 상류층 신사들이 전부 나를 찾아오거든요. 돈을 준다고 해도 아마 다른 세탁부한테 가지 않을걸요. 내 실력은 정평이 나이기 때문이지요. 세탁 일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고 워낙 꼼꼼히 일을 하거든요. 빨래, 다림질, 풀먹이기까지 완벽하게 해서 신사들이 저녁 모임에 입을 셔츠를 말끔하게 준비를 해드리지요. 모든 과정이 내 눈을 거친답니다.
아우, 하지만 설마 그 많은 일을 부인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겠죠?
늘 일하러 오는 아가씨가 한 20명쯤 된답니다. 하지만 요즘 아가씨들이 어떤지 부인도 잘 아시죠? 어찌다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얼마나 게으른지. 하지만 왠지 그 부분은 부인이 바로 잡았을 것 같네요. 부인은 세탁기를 무척 좋아하나 봐요.
좋아하다 마다요. 홀딱 빠져있답니다. 빨래통을 안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그냥. 나한테는 식은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거든요.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아주 정말 즐거워요.
아이고, 부인을 만나다니 나는 정말 운이 좋네요. 우리 둘 다에게 모두 잘된 일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시죠?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도 부인처럼 빨래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니까 좋든 싫든 빨래를 직접 다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배도 나한테 맡겨버려서 도무지 빨래할 시간이 없어요. 원래라면 남편이 배를 조종하든가 말이라도 돌보는 게 당연한데 말이지요. 다행히 말이 착해서 뒤에 혼자 잘 따라오네요. 아니, 남편은 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갔어요. 저녁거리로 토끼를 잡아온다나요? 다음 수문에서 만나자면서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남편을 믿지 않아요. 자기보다 더 형편없는 개를 데리고 갔으니까요. 아무튼 사정이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빨래를 하겠어요.
아이, 빨래는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이 잡아올 토끼 생각만 해보세요. 분명히 통통하고 어린 토끼를 잡아올 거예요. 양파는 있나요?
빨래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던 두꺼비가 화제를 돌렸다.
아우, 빨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부인은 빨래처럼 재미있는 일거리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토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저쪽 선실 구석에 내가 쌓아놓은 빨래감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우선 꼭 해야 할 걸로 한두 가지 가져다가 빨래통에 넣고 좀 싹싹 빨아주세요. 싹싹. 꼭 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부인은 뭐부터 빨아야 되는지 단번에 알지요? 부인은 빨래를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나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일석이조 아닌가요?
아, 내가 키를 잡을게요. 빨래는 부인이 제대로 해야죠. 내가 옷을 망칠 수도 있고 부인이 원하는 대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난 남자들 옷에 더 익숙해요. 그쪽이 내 전문이거든요.
아이고, 부인이 키를 잡는다고요? 아, 이런 배를 제대로 조종하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게다가 이건 지루한 일이라고요. 나는 부인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길 바란답니다. 부인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은 내 마음을 이제 그만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아,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아무렴 바보라도 빨래 정도야 할 수 있을 거야.
두꺼비는 선실에서 빨래통과 비누 등 필요할 만한 물건들을 가져왔다. 일단 쌓여있는 빨래감 중에서 아무 옷이나 집어들었다. 30분쯤 지나자 두꺼비는 점점 짜증이 치솟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았다. 빨래를 살살 비벼보기도 하고 찰싹찰싹 치다가 주먹을 날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빨래는 아무 요동 없이 빨래통 속에 담긴 채 미소만 지었다. 그는 한두 번 어깨너머로 배 주인을 쳐다봤지만 그녀는 앞만 보며 열심히 배를 몰 뿐이었다. 두꺼비는 등이 무척 아팠다. 게다가 쪼글쪼글해진 아빠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세탁부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점잖은 두꺼비라면 입에 담지도 않을 말들을 중얼거렸다. 중간에 50번도 넘게 비누를 놓쳤다.
아이고.
배의 주인인 여자가 선실백에 기대에 서서 마구 웃고 있었다. 어찌나 웃어댔는지 눈물을 줄줄 흘릴 정도였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내가 계속 당신을 지켜봤어요. 아이고, 그래, 허풍이 지나치기에 전부 다 거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이고, 세탁부 좋아하시네. 평생 빨래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이 천하고 못돼 먹은 똥보 옆에 내야 감히 누구한테 입을 놀리는 거야? 세탁부 좋아하네. 그래, 사실 나는 그 유명하고 존경받는 잘난 두꺼비님이시다. 지금은 약간 형편이 이렇지만 뱃사공 옆에 내한테까지 비웃음 당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아하, 네가 바로 그 못돼 먹고 고약한 두꺼비란 말이지. 내 깨끗한 배에 타놓고 뭐라고 칭얼거리는 거야. 더 이상 배에 태우지 않겠어.
부인은 잠시 키를 놓았다. 그러고는 거대한 팔을 내밀어 두꺼비의 앞다리를 잡더니 다른 팔로는 뒷다리를 확 낚아챘다. 갑자기 세상이 거꾸로 돌고 배가 하늘로 휙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귓가에 바람이 휙 스쳤다. 두꺼비는 빙글빙글 돌면서 공중을 날아가고 있었다.
네, 낭독에 이어서 프리실라안의 When You Grow Up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두꺼비가 거짓말하려다가 들통이 났지요. 허풍 떨던 습관을 아직도 못 버렸어요. 그냥 불쌍하게 있으면 부인이 배에 어련히 다 태워줬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아유, 입이 방정이지.
그러니까.
그냥 세탁부도 아니고 직원을 20명이나 두고 세탁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아이고, 아이고.
상류층 신사들이 다 자기만 찾는다고 온갖 허풍을 다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상대가 이 부인이란 말이에요. 아줌마래. 그래서 척 보면은 안다고요.
그렇죠.
허풍 떨 상대를 잘못 고른 거죠, 두꺼비가.
그러니까 왜 빨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오냐, 그래 너 딱 걸렸다 하면서 빨래를 한가득 줬죠. 그 순간 두꺼비 많이 당황했겠어요. 깨방정 떨다가
부차하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 빨래만 전문으로 했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기가 뭐 키를 잡겠다고. 여기서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그때라도 두꺼비가 참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요. 적반하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하면 안 될 소리를 또 했어요. 천하고 못 대먹은 뚱보 옆에 매야. 이렇게. 아니 여자한테 뚱보라니. 지금 배 얻어 타고 있다는 사실 망각했나 봐요. 두꺼비가 막 나가는 걸 보면 그래서 결국 배 밖으로 던져졌잖아요.
네.
구제불능 두꺼비입니다. 아이고.
두꺼비도 두꺼비지만 이 아주머니도 굉장히 천하장사급이죠.
그리고 어떻게 두꺼비를 내다 던질 수가 있어 아주머니가. 네,
두꺼비가 그냥 보통 두꺼비가 아니거든요. 인격화된 두꺼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사람 몸매하고 거의 비슷한 네. 두꺼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한 80kg 정도 나갈 텐데.
그러니까.
야, 이 부인도 굉장하시네요.
약간 장미란 선수같이 힘이 좋은 그렇죠? 그런 아주머니인가 봐요. 네,
어쨌든 그 묘사하는 게 팔뚝이 굵은 부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팔뚝이 굵은 부인
일부러 그러니까 케네스 그레이엄이 그런 말을 넣은 거야.
그렇군요. 네.
그렇지 않고 연약한 부인이라면 네. 두꺼비를 못 던져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강을 따라서 부인의 말이 배를 따라 걷고 있었어요. 두꺼비는 복수심에 이 말을 또 탈취합니다.
이러다 또 걸리면 가중처벌인데 징역 20년에서 가중처벌 받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요.
지금 두꺼비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 오주의 마법사 허수아비의 대사가 생각나요.
허수아비?
예. 네.
뭔데요?
난 내가 없어.
아, 오랜만에 듣는 그렇죠? 허수아비.
그러니까.
야.
아, 이 말을 탈취해서 어떻게 했죠, 그럼?
이 말을 집시한테 팔아요, 집시한테.
아이고. 네.
그래서 돈이 생기니까 또 난 역시 똑똑해. 똑똑해. 난 행운아야 이렇게 자화자찬을 펼칩니다.
아이고, 자뻑이 또 도졌네.
그거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성격이야.
모태자뻑이구나. 모태자뻑.
그러다가 또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차가 자신이 훔쳤던 차였어요.
어떡해요.
차 주인들이 두꺼비를 알아봤겠죠. 두꺼비는 또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강물에 빠지고 강물 위에 보이는 구멍을 간신히 이렇게 구멍을 통해 헤쳐나왔는데 네네. 거기에 친구 물지가 있었어요.
오.
다시 돌아온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 두꺼비 저택은 두꺼비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흰담비와 쪽제비들 얘들이 이제 나쁜 나라 애들이거든요.
네네.
흰담비와 쪽제비들한테 뺏겨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무단 점거죠. 물지와 두더지는 두꺼비의 앞날에 대해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당장 조용히 하지 못해.
갑자기 모두 조용해졌다. 오솔이었다. 그는 파일을 다 먹고 의자를 돌린 채 그들을 엄중하게 쳐다보았다. 세 친구의 관심이 오솔이에게 집중됐다. 오솔이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오솔이는 다시 식탁으로 몸을 돌려 치즈를 집었다. 모두 오솔이를 존경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마디도 떠들지 않았다. 이윽고 오솔이가 식사를 모두 마친 후 무릎에 부스러기를 털었다. 두꺼비가 정막을 참지 못하고 심하게 꼼지락거렸지만 물지가 옆에서 꽉 잡았다. 오솔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두꺼비, 이 문제만 일으키는 못된 녀석. 자네는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아? 내 오랜 벗이었던 네 아버지가 오늘 밤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네가 지금까지 저지른 짓들을 알았다면 뭐라고 말씀했겠어?
그러자 쇼파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있던 두꺼비는 얼굴을 파묻은 채 잘못을 뉘우치는 듯 심하게 흐느꼈다.
자, 그럴 것 없다. 마음 쓰지 말고 그만 뚝 그쳐라.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일만 생각해야지. 하지만 두더지의 말은 다 사실이야. 흰 담비들이 사방에서 보초를 서고 있어. 세계 최고의 보초병들이야. 그러니 그곳을 공격할 생각 따위는 안 하는 게 좋아. 우리가 상대하기엔 너무 강하니까.
그럼 모든 게 끝난 거네요. 저는 군대에 나 들어가야 되겠어요. 다시는 저 두꺼비 저택을 못 보겠죠.
기운 내, 두꺼비. 기습 공격 말고도 우리가 저택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으니까.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부터 엄청난 비밀을 말해주지.
두꺼비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눈물을 닦았다. 그는 항상 비밀이란 말에 끌렸다. 그 이유가 두꺼비는 절대로 비밀을 지키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는 다른 동물한테 가서 말해버릴 때의 짜릿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땅속에 길이 있지. 바로 여기 강둑에서 곧장 저택 한가운데로 이어지는 길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순희 아저씨. 선술집에서 떠드는 소문을 들으신 모양인데요. 저는 두꺼비 저택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지하 통로 같은 건 없다고요.
젊은 친구, 자네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훌륭했지. 나하고는 특별한 사이였어. 아들인 자네에게는 절대로 하지 못할 이야기를 나한테 많이 털어놨지. 아버지가 그 통로를 발견했어. 직접 만든 건 아니란 소리야. 사실 그 집에서 살기 수백 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통로였거든. 언젠가 곤란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쓸모있겠다는 생각에 깨끗하게 손보고 치워놨다네. 나한테 그 통로를 보여주면서 말했어. 내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게. 착한 아이지만 너무 가볍고 변덕이 심해서 비밀을 지키지 못할 테니까. 그 애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서 이 비밀 통로가 필요해지면 자네가 알려주게. 그저는 절대로 안 되네라고 말이야.
새 동물들은 두꺼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뚫어질 듯 쳐다보았다. 두꺼비는 처음에는 시무룩했지만 워낙 마음씨가 착한 동물이어서 곧바로 표정이 환해졌다.
아, 그래요. 제가 좀 말이 많을지도 모르죠. 워낙 인기가 많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이 항상 모여드니까 서로 놀리기도 하고 눈빛을 반짝이면서 재치 있는 입담을 나누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쉬지 않고 말하게 돼요. 제 말솜씨는 타고난 거예요. 어떻게든 사교 모임을 만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니까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오소리 아저씨.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비밀 통로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최근에 한두 가지 사실을 안 했어. 수다를 청소부로 변장시켜서 너희 집 뒷문으로 보냈거든. 빗자루를 어깨에 메고 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게 했지. 내일 밤에 큰 잔치가 있을 건가 봐. 누군가의 생일이라고 하더군. 아마 족제비 대장이겠지. 족제비들이 연회장에 모여서 아무 의심 없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 거야. 당연히 총, 칼, 막대기 같은 무기 따위는 없어.
하지만 평소처럼 보초는 설 거예요.
내 생각도 그래. 족제비들은 그 훌륭한 보초들을 완전히 믿고 있겠지. 그래서 비밀 통로가 필요한 거라네. 통로는 연회장 바로 옆에 있는 식기실 아래로 이어져 있거든.
아하! 식기실의 나뭇바닥이 삐걱된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럼 우리가 식기실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총이랑 칼이랑 막대기를 들고
녀석들을 덮치는 거지.
녀석들을 팍팍팍 무찌르는 거야.
네, 낭독에 이어서 랭카의 Bring Me Down 듣고 오셨습니다. 원래 주인이 두꺼비니까 주인이 돌아왔으면 집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무력으로 탈취해서 보초까지 서면서 지키고 있어요. 어머. 그런 애들이 집주인이 돌아왔다고 다시 가지세요 하고 돌려주겠어요?
그건 그렇네요. 흰 담비와 족제비는 동물 마을에서도 좀 무서운 애들인가 봐요.
일단 덩치들이 좀 크거든요. 흰 담비하고 족제비는 이 두더지나 물지 이런 애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군요.
싸움도 안 되고 또 무기를 들고 있고 성격이 못됐어요. 그러니까 나쁜 나라 아이들.
그렇군요.
담비하고 족제비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오소리 아저씨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와, 그 상황에서 오소리 아저씨가 두꺼비도 모르고 있었던 두꺼비 저택의 비밀 지하 통로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오소리 아저씨가 막 나가는 두꺼비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두꺼비가 친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집의 비밀을 알려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네, 지하 비밀 통로를 통해서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빼앗긴 집을 다시 되찾는 작전. 이거 스릴 있고 멋진데요.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케네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 담비와 족제비들에게 빼앗긴 두꺼비 저택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헬기, 2번 지하통로.
네. 자, 두더지, 두꺼비, 족제비 이런 친구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갈까요? 네. 자, 좀 생각해 보시면 힌트가 되실 겁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작전은 성공을 했습니다. 작은 동물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힘을 모으자
네.
흰 담비와 족제비들이 저 다 도망을 갔어요.
아.
비밀 통로로 올라가서 짜자잔. 이게 동화가 이제 갑자기 이제 뭐야 액션 영화로
그러네요,
바뀌는
그러네요.
장르가 액션으로 네. 바뀌는데 비밀 통로로 침투를 해서 흰 담비 족제비들을 다 물리치고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좀 어리바리한 족제비들을 막 심부름도 시키고 막 그래요.
오.
어쨌든 그래서 두꺼비 저택을 되찾았고요. 두꺼비는 이 친구들 덕분에 잃어버릴 뻔한 집과 재산을 다시 찾았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기로 합니다.
우와.
그런데 문제는 이 파티 초대장에 두꺼비가 또 허풍을 잔뜩 늘어놔요.
어떡해.
그러니까 막 식순을 짜요. 뭐 국민의례, 그다음에
네네,
두꺼비의
네네.
노래, 그다음에 두꺼비의 연설, 두꺼비 한 말씀. 누가 듣겠어요 이거.
두꺼비만
이거 누가 듣겠냐고.
들어, 그러니까.
자, 자신이 굉장히 모험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허풍을 늘어놓고 그걸 이제 초대장에다 가득 썼는데 이게 이제 가다가 딱 걸리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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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두꺼비가 초대장을 써서 동물들을 초대했고 파티에서 두꺼비는 허풍과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식사가 끝나자 두꺼비는 아빠를 바지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은 채 한결 가벼운 투로 말했다.
여러분 편하게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이야기하시고요.
두꺼비는 으쓱거리며 정원으로 향했다. 거기 앉아서 연설할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때 물지가 두꺼비의 팔을 붙잡았다. 두꺼비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오소리 역시 다른 팔을 꽉 잡자 아무래도 다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두꺼비를 양쪽에서 붙들고 현관호를 지나 흡연실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두꺼비를 의자에 앉혔다. 둘이 그 앞에 우뚝 서자 두꺼비는 말없이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이봐 두꺼비, 이번 잔치말인데 너한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연설이나 노래는 없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어.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도.
두꺼비는 지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꺼비의 행복한 꿈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짧은 노래 한 곡만 불러도 안 될까?
아니, 짧은 노래 한 곡도 안 돼.
하지만 실망한 두꺼비의 입술이 파르르르 떨리는 것을 보자 너무도 안타까웠다.
소용없어 두꺼비야. 보나마나 네 노래는 또 허영에 가득 차 있거나 하나같이 잘난 척하는 내용일 테고 연설도 자기 자랑과 터무니없는 과장뿐이겠지. 그리고 또
허풍이지.
다 너를 위해서야 두꺼비. 너도 이제는 새롭게 변화해야만 한다는 걸 잘 알잖아. 지금이 그 시작을 위한 좋은 기회야. 네 인생이 바뀔 시기라고. 이런 말을 하는 나도 너만큼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
두꺼비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에는 감정이 복받쳐 오른 흔적이 역력했다.
여러분이 이겼어요, 친구들. 아, 물론 내 부탁은 아주 작은 거였지만 그저 하루를 더 내 자신을 한껏 꽃피우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왠지 내 가장 뛰어난 면이 드러나는 것만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옳았고 나는 틀렸어요. 나도 알아요. 앞으로 나는 달라진 두꺼비가 될 거예요. 친구들, 다시는 나 때문에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정말 힘든 세상이군요.
두꺼비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비비더니 비틀거리며 나갔다.
아저씨, 꼭 나쁜 악당이 된 기분이에요. 아저씨는 기분이 어떠세요?
와, 그래. 이해해. 예. 하지만 세상에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법이지. 저 마음씨 좋은 친구가 이 집에서 살면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 존경받으며 살게 해야 하지 않겠어? 흰 담비들과 쪽지비들한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은가?
당연히 그럼 안 되죠. 쪽지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두꺼비의 초대장을 나눠주러 가는 어린 족제비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저씨 말을 듣고 좀 수상하던 참이었는데 초대장을 읽어보니 정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군요. 초대장을 전부 빼앗았어요. 지금 두더지가 파란색 방에서 초대장을 다시 쓰고 있어요.
어느덧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꺼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우울하게 앉아있었다. 앞발에 얼굴을 묶어서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조금씩 고개를 들더니 천천히 오랫동안 미소를 지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문을 잠그고 창문에 커튼을 쳤다. 방에 있는 의자를 전부 가져와 동그랗게 배열하고 벅찬 표정으로 맨 앞에 자리 잡고 섰다. 두꺼비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한껏 즐거운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황홀감에 빠진 그의 눈에는 상상 속 관객들이 분명 보는 듯했다. 두꺼비는 열정을 다해 크게 목소리 높여 노래했다. 그리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 기나긴 한숨이었다. 이제 두꺼비는 빗을 물병에 담갔다가 적신 다음 가운데 가르마를 길게 타서 머리를 말끔하게 붙였다.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두꺼비가 들어가자 모든 동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애워쌌다. 축하 인사를 하면서 그의 용기와 영리함과 용맹한 싸움에 대해 칭찬했다. 하지만 두꺼비는 그저 살짝 미소 지었다.
천만에요. 그 반대랍니다. 오소리 아저씨가 다 알아서 지휘하셨지요. 정작 싸움에서는 두더지와 물지가 주력 공격을 맡았고 난 맨 뒤에서 별로 한 게 없는걸요.
동물들은 두꺼비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손님들 사이를 인사하고 돌아다니면서 겸손하게 반응하는 두꺼비는 어느새 모두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밤이 깊어갔다.
어이, 잔치가 예전만큼 재미가 없어. 두꺼비 연설해. 두꺼비 이야기나 들어보자. 노래해, 두꺼비 씨. 노래해요, 노래해요.
아니에요. 이 음식 맛 좀 보시겠어요? 아, 맛있어요. 그리고 아직 어려서 이런 행사에 오지 못하는 그 어린 자녀는 잘 있나요?
두꺼비가 완전히 바뀌었다. 잔치가 모두 끝났다. 내 동물들은 전쟁으로 엉망이 되기 전에 예전 생활로 돌아갔다. 더 이상 싸움도 침입도 없는 즐겁고 만족스러운 생활이었다. 두꺼비는 친구들과 의논해서 멋진 금줄과 진주가 달린 사진 넣는 목걸이 세트를 편지와 함께 간수의 딸에게 보냈다.
겸손함과 감사의 마음이 잘 담긴 선물이군.
역시 기차 운전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고생의 대가를 제대로 보상해 주었다. 그리고 오소리가 우기는 바람에 거룻배를 몰던 부인도 힘들게 찾아내서 말값을 후하게 쳐주었다.
나는 한눈에 신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덩치 큰 여자들을 벌하기 위해 운명적으로 파견된 사자야.
배상해준 말값은 그리 부담되지 않았다. 친구들은 기나긴 여름밤이면 가끔씩 우거진 숲으로 산책을 하러 갔다. 이제 그곳은 무척 잠잠해졌다. 우거진 숲속에 사는 동물들이 공손하게 인사할 때마다 꽤 기분이 좋았다. 엄마 족제비들은 구멍 입구로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손짓하며 말했다.
잘 보렴 아가야. 저기 훌륭한 두꺼비 아저씨가 지나가시네. 같이 걷는 분은 용감한 물지 아저씨인데 싸움을 대단히 잘한단다. 옆에는 아빠가 자주 말하는 그 유명한 두더지 아저씨이고.
하지만 오소리의 경우는 조금 평이 달랐다. 아이들이 말썽부리거나 제멋대로 굴면 종종 족제비 엄마들은 말했다.
얌전히 굴지 않으면 무서운 오소리가 와서 잡아간다.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야.
오소리는 사교생활에는 별 관심도 없고 오히려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 후로 아이들은 오소리의 이름만 들어도 백발백중 얌전해졌다. 네, 낭독 이어서 The King Singers가 부른 It Was Almost Like a Song 듣고 오셨습니다. 두꺼비 왜 이래요? 두꺼비 어디 아픈가? 두꺼비가 변했어요. 개념 없는 두꺼비에서 겸손한 두꺼비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물론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질 수는 없지만 조금 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참을 줄 아는 두꺼비.
네.
그 마지막으로 혼자서 두꺼비가 노래하는 장면 있잖아요. 커튼 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해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는 장면이거든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네. 잘난 척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꺼비는 뭐 이 시대의 영웅, 뭐 두꺼비는 용감한 전사 뭐 이러면서 와. 자기 혼자 전쟁을 다 치른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그 노래를 혼자서 부르고 나서 마음을 비우고 달라집니다.
와, 그래서 손님들이 심심하다고 노래를 부르라고 해도 두꺼비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거군요. 네.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변상을 해줬죠.
사실 두꺼비한테는 굉장히 이건 모진 형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하게 해줘야 되거든. 박수도 좀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울증 온다고 그러면. 네.
어쨌든 도와줬던 사람들한테도 신세 다 갚았고 이제는 마을 동물들이 훌륭한 두꺼비 아저씨라고 평을 하죠.
아, 그 정도면 성공했네요, 두꺼비는. 네. 그런데 오소리 아저씨는 무서운 아저씨가 됐어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말 안 들으면 무서운 오소리 아저씨가 잡아간다 이러네요.
왜 그러냐면 네. 이 두꺼비가 참 그동안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렇죠.
무개념 두꺼비란 말이에요.
아, 무개념. 네?
자동차 막 한 대를 하나씩 바꾸고 이런 두꺼비를 바꿔놨어요, 오소리가. 그러니까 맞아, 맞아. 엄마들이 보기에는 저 오소리 아저씨는 굉장한 교육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오소리 아저씨 잡아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죠.
와. 네.
얼마나 무서우면 두꺼비가 변했을까 이렇게 맞아, 생각을 맞아. 한 건데 그래서 오소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는 거죠. 자 네네. 이렇게 해서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다 읽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한 소감이 어떠신지.
아, 두꺼비 너무 웃겨요. 두꺼비 네. 자기가 워낙 인기가 많다고 막 말하는 것마다 제 말솜씨가 타고난 걸 같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겼어. 우리 다 두꺼비처럼 되지 맙시다.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윤수미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특별히 그 두더지하고 물치가 그 왜 두더지가 집 그리워서 막 이렇게 네네. 서럽게 울고 있을
맞아,
때
맞아 맞아 그것도 인상
그때 이렇게 살뜰하게 정말 챙기고 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역시 네. 물질을 맡았던 우리 윤수미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권준영 씨 그때 네. 우는 연기 정말 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듣게 하고 제가 정말, 따라서 울었어요.
정말 두더지 같았어요.
두더지 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앞니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케네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이 굉장히 네. 소소한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우리한테 커다란 교훈을 주거나 아주 뭐 어마어마한 모험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뭔가 잔잔한 감동이 있죠.
네, 감동도 있고 또 유머가 넘치는 작가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 4인방 외에 다른 동물들과의 일화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두꺼비 이야기 중심으로 낭독을 좀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서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금방 읽히는 책이니까 주말 시간 꼭 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수미 씨 한 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5월 23일 금요일 제목 감동을 주는 사람 사람이든 동물이든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좋은 영향이면 바랄 게 없을 텐데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좋은 영향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감동이 된다면 그건 최고의 인생이 아닐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열고 변화시키는 사람.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지. 주도적인 인간, 리더형 인간. 이렇게 서로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조금 뒤처지더라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형 인간이 되고 싶다. 감동을 주는 사람,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렵진 않을까? 잘 생각해보면 워낙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동을 쉽게 받는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에서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배려 속에서 힘들고 슬플 때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랑 속에서 감동을 느끼잖아? 그렇다면 감동을 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어렵지도 멀리 있지도 않다. 크고 작은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랑의 실천을 키워가는 일 저랑 같이 해보실래예?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글담에서 2주의 고전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박할린 감독의 버라이어티 쇼 카붐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두꺼비 저택에 이 동물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요, 지하 통로였습니다. 지하 통로.
헬기가 아니었군요.
두더지 이런 애들이 굴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선물 받으실 분은 게시판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자는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가정의 달 마지막 작품 저희가 낭독해 드립니다. 미국 작가 케이트 더글라스 위긴의 써니브룩 농장의 레베카 읽어 드릴 건데요. 이 작가는 미국의 케네스 그레이엄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 작품도 굉장히 유쾌한 작품이거든요. 잔잔한 감독도 있고.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네.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이죠. 장필순의 맴맴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